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은 말인지 별로 안 좋은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좋은 말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말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다가 내 삶이 헝클어지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 소신대로 산다. 이런 뜻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 참 괜찮은 말처럼 보입니다만 그 외에 이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잘 듣던 착한 아들이요. 어느 날 아버지 앞에서요. 내 인생 나의 것 하고 나오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부모 말안 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만 간섭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소신껏 좀 살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연세 드신 분이 그렇잖아요. 평생토록 남편 말이라 그러면 찍소리 안 하고 순종 잘하던 부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느 날 그래요. 나도 내 인생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어요. 그게 내 인생 나의 것 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말없이 순종했던 거다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부인이 남편한테 내 인생 나의 것 하고 나오면 이거 문제가 커진 겁니다. 황혼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남편이 부인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참을 거다 참고 회사에서 온갖 욕먹으면서 내 참고 참고 지나왔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러고 독립하겠다고 났으면요. 여하튼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 나의 것 하고 외치면 그 다음에는 참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꾸로요. 남편과 아내 마주 보면서요. 내 인생 당신의 것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참 괜찮겠다 싶어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이거 다 일평생 당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꿈 같은 얘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고의 사랑 고백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말 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할 거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요, 내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차이는 이마만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 또그 고백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이 될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적합한 예가 예수님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안 돼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 불쌍하게 여기는 저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다 드리겠다고 하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지 이해가 좀잘안 돼요. 그나마 이해가 조금 될 만한 분이 바로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 그래서 좀 이해가 될까 싶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그 길지 않은 인생을요, 이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 오직 주님의 것. 이러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주고 일찍이 하늘나라로 가셨던 사람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요한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큰 이가 없다고 말했던 정말 신앙 좋은 인물일 것 같으면 이 신앙 좋은 분들이 좀잘 살면 어떻겠어요, 그죠?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면 이야 참 멋진 인생 살겠다 이러면 좋을 텐데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대체로요 잘산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신앙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나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던가요? 요한의 이 삶이 사실은 제가 일찍부터 요한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요한이 살아갔던 그 삶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한편으로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던 예수님에게 그렇게 칭찬받았던 요한이 좀 잘 살지 왜 이렇게 좀 험하게 살았나 이런 아쉬움이 늘 항상 좀 남더라고요. 지금도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삶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짧은 생애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요한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위치라는 게 참 중요해요.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면서 제가 자주 치는 장난이요. 아이 배를 이렇게 살살 눌러봅니다. 여기 뭐 들었지? 대답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아랫배 이렇게 누르면서요. 여기 뭐 들었지? 그러면 대답하는 아이들이 잘 없어요. 그냥 거꾸로 물어봐요. 여기 똥 들었지?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아니라는 놈들이 대체로 많아요. 똥 든 게 맞는데. 그런데도요, 아무도 더럽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똥이라도요, 있을 자리에 짝이 있으면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리를 잘못 잡으면요, 가장 더러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더러우냐, 아니냐,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요, 자리, 있을 자리에 잘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남보다가요, 돈이 좀 더 있거나, 권력이 좀 더 있거나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안 있고요. 이게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남들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이 살 들면 세상에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인가? 진짜 내가 저런 사람하고는 구별되어야 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 안 될 짓을 여상스럽게 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아니 돈 많은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 함부로 두들겨 패도 괜찮나요? 돈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지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착시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보면 좀 나은 사람, 못한 사람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이요. 이게 도토리 키재기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토리가 키가 더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은데요. 물론 차이가 좀 나긴 나죠. 근데 그 차이는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다보시면 아, 딱 크다 하는 그놈이나 작다 하는 그놈이나 다 그게 그건데 저희들끼리요. 나는 도토리가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지는 그 바탕 속에는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이렇게 비롯되는 겁니다. 사람의 교만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드디어 생명의 신비를 밝혔다. 드디어 우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큰 소리를 마구 쳐댔습니다. 제법 한참 전 이야기죠. 그때 서양에서 나온 우스개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야, 그거 재료는 전부 내가 만든 거잖아. 네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네가 만들어봐. 이게 서양에서 나온 우스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했다고 하거나 사람이 위대한 물건을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것 그건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을 다시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잘 만들어 두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던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이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작년인가 상록아카데미 어르신들 모시고 저기 소풍을 갔는데 마침 그 유치원 아이들이 아주 많았어요. 노란 그 유치원복 입고 와글와글거리고 가는데 꼭 병아리 때 같아요. 괜히 지나가다 제가 한 마리 농담을 했거든요. 권사님, 얘들 나이 다 합쳐도 권사님 나이만큼 안 들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고 대충 한 거거든요. 그럼 웃고 지나가면 될 텐데 어느 권사님이요. 가시더니 물어요. 저 선생님, 요 애들 전부 몇 명이에요? 한 반이 15명이래요. 얘들 전부 몇 살이에요? 5살요. 5살에 15이면 75세죠. 제 말 맞았다니까요. 그 15명 나이 다 합쳐봐야 이 권사님 한 분 나이가 안 돼요. 그래서 괜히 농담 한번 했다가 그렇게 많이 웃었는데요. 그 5살짜리, 4살짜리는 저희들끼리 나이 싸움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도요. 내가 형이야. 너 왜 그래? 이러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80대는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소롭죠. 모르긴 몰라도요. 사람들 사이에서 위치를 망각하고 우리 인생이 위치를 이탈하고 자기가 마치 신이 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 착각하는 것, 그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3살짜리, 4살짜리 그 나이 가지고 형이니 동생이니 가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자기 위치, 자기의 임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세례요한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세례요한은요. 오로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데 헌신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넘겨주고 사라집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세례요한의 별명이라고 할까요?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하는데 세례요한은요 자신을 소리라고 인식했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소리예요.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의미 없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쳤을 때요 그 아래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의 말을 들었다고 해요. 대단한 말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소리. 소리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좀 가치가 떨어지는 말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기 말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은 그 조금 뒤입니다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는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소리라고 하는 거죠. 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와 자기가 말하는 말, 이 말의 가치를 같은 위치에, 같은 급수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어디 갈 때는요. 나란히 걷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약간 뒤에 처져서 걸어가고 싶지 나란히 서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허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존경하는 선생님 옆에서. 그런 마음을 닮아서 내 말은 소리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도 어떤 종요? 종도 급수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주인이 들어올 때에 신발 끈을 풀어주는 종 노릇도 자기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그가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종도 급수가 있는데 그 종들 중에서 제일 낮은 종만도 못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분, 예비하는 사람일 뿐 그렇게 말합니다. 길을 예비하러 왔다는 거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아마 길을 그 예비하는 사람이 나장 중에 길나장이라고 있었나 봐요. 길나장. 사또가 행차를 하면 미리 앞에 가서 뭐 우리 하는 말로 물러끄락 하고 먼저 사람 길 태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길나장이라 했던 모양인데, 그걸 요즘 이제 컴퓨터 입문서 같은 거 쓸 때 보면 길라잡이 하는 뭐 그런 말로 쓰고는 있습니다만은요.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태워주는 그런 작은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데 그 의미는 꼭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로 주는 세례요? 안 받아도 돼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단지 성령 세례가 진짜이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표로서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표를 낸 게 그게 세례란 말이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주인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할 건데 내가 그냥 그림자처럼 모델하우스처럼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나중에 진짜 아빠가 좋은 자동차 사올 거야. 진짜 좋은 자동차가 어떤 건지 보여주려고 장난감 자동차 굴리고 앉아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노는 거 이건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차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물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본문에는 정확하게 잘 안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말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누구 말이죠? 그냥 물었으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 아니냐고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원래 처음 이 말을 썼던 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신 분이 자기가 요즘 표현을 한다면 자기가 유행시켜서 사람들이 즐겨들었던 이 말을요,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 말을 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계에 자기 유행어를요, 동종업계에 다른 사람이 쓰는 거는 그 규칙 위반입니다. 신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유행어인데 그럼 다른 사람 한번 쓰면 안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던 이 말씀조차 예수님에게 그냥 임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내가 퍼뜨린 유행어를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고, 내가 상표 등록한 것을 다른 사람이 쓰면 큰일 나요. 히트 상품이나 특허에 올렸던 상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쓰면 이거 큰일 나죠. 그런데 요한은 그걸 깨끗이 다 넘겨준 셈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가셔서 근처에서 또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와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받았던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도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옆에 가게를 차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응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게 오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에게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던 이 말씀도 넘겨줘요. 세례 베풀던 그 일도 다 넘겨줘요. 심지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들까지 전부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 제자 중에 그 안드레나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나 빌립이나 이 사람들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을 제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근데 예수님, 세례 요한이요, 이 제자들을 저분이 내가 말한 그 오실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가거라. 그래서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낸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잘 키워놓은 아이가 한 학년 올라가 다른 선생님한테 가는 거, 그것도 싫은 선생님들이 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제자들을 다른 선생님으로 보낸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예체능 이런 거 있죠. 예체능 계열에 자기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다른 선생님한테 그 뭐 한수 배우겠다고 갔다가는요, 평생 넌 내 제자 아니야. 이런 수가 생겨버립니다. 그럼 갖고 더 이상 그 일을 갖고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에요. 넌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거의 파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내 제자를 다른 선생님에게 넘겨준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들까지 전부 예수님에게 넘겨줍니다. 왜요? 내가 제자를 거느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될 분은 바로 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다 넘겨주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잘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참 허무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를 미워했던 헤로디아 때문에요, 그 조그만 계집아이의 춤값에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위대하다고 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치고 사실은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넘겨줬던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허무한 죽음이라고 말 안 하죠. 아니,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고 우리는 너무너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지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게 친구가 있었다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저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게 했는데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요, 내가 만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면 되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은 자기가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렇게 희생시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친구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보면 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참 고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를 보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할 수 있는 그분이 창조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라는 것이 이게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거냐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시각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참 진짜 의미 있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허무한 죽음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만 각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해서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왔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니까 아 그런 면이 있구나 이해가 조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 인생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깨끗이 넘기고 그냥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아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인계하고 사라집니다. 가끔은 우리 교회나 교회 직분자들이나 교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거나 전도하거나 사람을 많이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우리 예수님께로 잘 인계해야 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을 닮아가는 길이죠. 근데 가끔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는데 예수님께로 인계 안 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자기 똘만이 만들어놨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참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를 잘 키웠다고 해서 칭찬받았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전부 자기 사유물처럼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능력은 있지만 참 나쁜 사역자죠. 또 가끔은요 교회의 직분을 맡긴 해놨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아니 이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 여러분 교회 교사나 아니면요 순장이나 우리가 일 맡았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하느냐 말할 필요도 없이 인기는 있어야 해요. 왜요? 그 선생님만 보면 그분만 보면 나가고 싶어 못 견딜 만큼 사람은 모여들어야 해요. 근데 누구한테는 아무도 가기 싫어해 안 가려고 그래 이건 아예 무능한 거기 때문에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가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유능했단 뜻입니다. 유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에게로 인계하고 사라집니다. 자신의 임무에 아주 충성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충성하고 그러면 세례 요한한테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한 대가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래도 좀 서운한 게 있나요?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허무하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은 그 기쁨, 그 복은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거는 그 약속의 의미고 먼 훗날의 일이고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참 강해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땅의 것만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참 불행한 인물이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신랑을 취하는, 아니, 신부하고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데 자기는요, 그 옆에서 그 신랑의 기쁨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그게 진짜일까? 그게 그렇게 기쁜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꼭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훑어봐도요, 사도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난도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 많고 누린 것 누릴 것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행복이고 복이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행복이 또 있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린 것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남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도 많았다는 사실이요.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요. 요즘 취업하기 자체가 참 어려운 시절이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취업하는 것과 아들이 취업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기쁜가요? 아버지가 취업에 성공하는 것하고 그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어느 게 더 기쁠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 안 겪어보시나요? 아버지는 어설픈데 취업이 됐는데 아들이요,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이 됐어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어려운가요? 거꾸로 할게요. 아들은 취업한다고 했는데 영 시원찮아 보여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을 했어요. 그럼 기분이 더 좋은가요?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었어. 아들이 좋은데 취업하고 아버지는 어설픈데 취업하기나 뭐 잘 안 됐거나 이럴 때 아들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건 아버지 아니에요. 나는 얼마 벌도 못하는 어설픈 곳에 취업이 됐지만 우리 아들이 취업이 잘 됐다. 이걸 정말 기뻐하는 게 이게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 내보다가 네가 잘 되는 게 그게 더 복이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아버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지만 내가 할 일이 이것이고 내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그 세례요한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산 복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난 것 같은 분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누렸을 진정한 기쁨은 아, 따로 있구나. 그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요, 읽으면 어떨 땐 눈물이 나요. 참 가슴이 아픈 얘기가 참 많아요. 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요, 에스겔아,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으니 너 울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거라. 그랬는데 그날 부인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그랬으니 나 안 울어. 그러고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부인이 죽었는데 왜 울지를 않느냐. 하나님께서 슬퍼하지도 말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 일이 그런 아픔들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그 속에서 또 기쁨을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일이 가능합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쁨은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간섭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간섭하는 거야? 이러면요 그런 기쁨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사느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간혹요 내가 사는 거지 엄마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요 자기 판단대로 놔두면 내가 알아서 잘할게 이래가지고 알아서 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잘간 아이들이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잘 가는 게 아니더라. 그게 망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 나를 내어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길이 제일 편해요. 그 길이 제일 쉬워요. 당장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참 힘들고 어렵다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이라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요 그게 정말 복된 길이요 쉬운 길이요 꽃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을 특별한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이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띠고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것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그런 허무한 모습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례요한의 삶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남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직장생활을 하며 또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때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심하게 돌보는 손길을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